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 위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여러 심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팔 심판이 있었는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심판이 임한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성전을 기준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성전 바깥에서 마당을 짓밟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비록 소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 또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읽은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받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행하시는가.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요. 또 자기들이 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촛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등장했던 감람나무만 모아보면 두 개의 감람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 숲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곤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가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좀 짧기는 하지만 그러나 3절에 한 가지 내용이 들어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두 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자인 거예요. 물론 앞부분에 보면 힘센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힘센 천사가 직접 이야기를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힘센 천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명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명의 증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사실 본문에서 누구누구가 두 명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설명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조금 좀 선입견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두 증인이라고 했을 때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가장 유명한 부분은 아마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온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이사야에 나오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단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지칭하곤 하죠.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증인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읽으면 아, 이 표현을 접하면 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어 보내신 사람, 아, 예수님께서 사역하라고 보내셨던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고 계시록 안에서 보면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10장, 바로 앞장이죠. 10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힘센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주시고 두루마리를 먹여주셔서 요한이 그것을 다 흡수하는 소화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네가 다시 복음을 예언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요한이라고 하는 선포자, 증인이 이미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 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종들,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증거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앞서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등장하고요. 지금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이 등장하고요. 지금 11장에서 요한에게 앞으로 두 증인이 보냄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특정은 어떤 두 사람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대단한 걸 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이미 여지껏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역자들을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10장에서부터 이미 선지자들도 나왔고 요한 자신도 있었고 지금 11장에서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또 이 두 증인과 관련해 생각할 때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1절, 2절을 보면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 앞에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두 증인이 나온 것이니까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섬기던 성도들, 교회를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보다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어제까지 그 이전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봉인 심판을 보면 그때도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에게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때는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성도들을, 사람을 보내셔서 심판받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인에게, 두 증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권세를 주시고요. 이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이 무엇을 하는지가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언을 하러 가잖아요. 증언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예언을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예언을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본문에는 이 3절에는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앞에 나왔던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성전을 기준으로 성전 안에 있는 자들과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설교 듣고 하니까 이 두 증인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럼 두 증인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가? 아닙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성전을 짓밟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심판받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시 보내겠다. 네가 가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천하만국이 흩어져 있는 지금은 어떤 점에서는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누구에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증거하는지가 나오는데 3절 뒤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한다, 예언한다 이렇게도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항상 회개할 때에 취하는 그런 옷차림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는 것을 겉으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드러낼 때에 제일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옷을 받고 입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때에는 좋은 옷, 편안한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가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할 때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도 어떠하냐면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죠.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죽임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때에 두 증인이 자기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한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죄를 지은 건 누구냐면 세상이잖아요. 그럼 누가 배옷으로 입어야 될까요? 세상이 입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사실은 여기서 보냄받고 있는 두 증인은 어쩌면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상대적으로 보면 세상보다는 죄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이 옷을 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인데 사실은 세상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회개하게 하려면 교회가 먼저 회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은혜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교회가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이 배옷을 갈아입고 배옷을 입은 채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옷은 호사스러운 옷이 아니죠.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어떠한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호사를 누리거나 편안함을 추구하거나 결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배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게 두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이단들 모임을 가질 때 보면, 통일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모임을 가질 때, 참 이렇게 화려한 비단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막 이렇게 뭔가 대단한, 그럼 저게 도대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냥 겉모습만 놓고 봐도, 아, 이게 증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은 얼마 동안 사역을 하는가? 1260일을 사역합니다. 1260일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42개월, 1260일. 이 숫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앞에 나왔던 1절, 2절을 보면 성전 바깥에서 성전과 거룩한 성을 짓밟는 자들이 1260일 동안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냐면 이게 실제로 문자 그대로 3년 반일 수도 있고 1260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간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어떤 뜻이냐? 환난과 핍박이 있는 동안 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여건 속에서 활동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들을 두고 활동하지 못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이런 사역을 쭉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3절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원래 4절부터 6절까지도 더 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뒤에 가서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시 더 설명하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오고 있는 두 증인은 엄청나게 대단한 뭐 메시아이거나 재림주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심판받고 있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의 모습은 일정 부분은 요한의 모습이기도 해요. 요한이 장차 자기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역했던 선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앞에 있던 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를 이 분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어제부터 오늘까지를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아무 죄가 없어도 그런 심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1절, 2절에 보여줬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나아가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심판받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나와 다시 생명과 새로운 삶의 길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늘 소망하고 조금씩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다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자, 또 보냄받고 직분 감당해서 심판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또 순종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끝날 속에 두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수많은 심판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숨쉬기조차 힘들 때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직분자로 부르신 것 기억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두 증인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경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이 힘겹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직분을 받아 보냄받은 모습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 뜻을 잘 정하게 하시고 또 정한 그 뜻대로 열심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야 귀한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